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먼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예,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예, 알면서 안 오시죠? 예, 그래요.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같이 묵상하고 특별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세족 목요일과 만찬을 저희들이 함께 진행할 것이고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오전 9시에 모여서 침묵 예배를 저희들이 기획된 대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가 마쳐진 대로 곧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체험하고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함께 정해진 묵상 코스를 따라서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간악함과 교활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던 그들이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폭도로 변한 곳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악상을 그대로 발견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된 요소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발견해 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룩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잔인한 운명 속에서 버텨나가는 것을 가리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고 가는 삶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착각의 십자가이고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 돼 신앙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발생된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착각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개념이 대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욕,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발생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복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으로서 순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을 가리켜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켜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길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요. 그것이 십자가래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 아픔,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픔, 그것이 십자가예요.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불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심지어 자기 가족마저도 원수 삼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여진 방식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방식을 보면 대단히 역설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이해로 본문을 볼 때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까?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까? 자기 식구들과 원수 삼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값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구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개념을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짱 끝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하여 유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하려면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때론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지어 가족들과 불화하기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불화하기도 해요. 어쩌면 어찌 보면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마치 손에 검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이 가족들과 불화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럴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요. 왜? 불화하기 싫어서. 왜? 원수 맺기 싫어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유지 정도 대충. 마치 손에 검을 쥔 것과 같이 마치 불화한 원인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마치 검을 쥔 것과 같이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어쩌면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참 잘했다, 잘했다. 너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어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 보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믿게 됩니까? 복음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 복음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제대로 진짜 같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적당히 대충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길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래요. 두 번째는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37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제쳐놓고 자녀를 제쳐놓고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들은 사랑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요. 그들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여전히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곧 사명입니다. 여기서 사명을 왜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명은 존귀한 거예요. 그만큼 사명은 거룩한 거예요. 그만큼 사명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가볍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안 들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집어던지고 내팽겨칠 사명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란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대가를 치러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삭 빠르게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지 못하듯이 배의 돛도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더 이상 항해를 이어갈 수 없듯이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기에 너무도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너무 지치고 힘이 든 거예요.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목수이지 않습니까?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주님이 아무 말씀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것 같더니 조금만 지나가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제 십자가가 무거운데 좀 잘라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잘라줍니다. 그렇게 세 번이 연속되다 보니 이미 십자가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힘에 겹게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그 십자가를, 커다란 십자가를 다 건네놓고 자기들이 건너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져 있는 것. 너무도 작아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 여러분들도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회피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해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 없어야 할 자기 목숨을 찾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Here today, gone tomorrow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존재하나 내일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중요한 것들이 미래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고요. 현재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만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목숨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고 다 잊어버리고 목숨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영생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래에 가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주제인 십자가를 회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에 보면 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지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접.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실행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래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이름으로라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전혀 상 받을 자가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상 받을 자로 역임받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그대로 이어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명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신앙의 길. 하루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오늘 어느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바로 알아서 영원한 기쁨의 동행의 걸음을 힘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탄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승리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다면, 만약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런 고난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중간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회피하게 되는 원인을 바로 알고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피하게 되는지, 거듭 죄에 빠지게 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철저히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계속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태도, 즉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두려울 때 십자가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역시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변화, 승리, 영원한 기쁨, 예수님과 하나됨.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 지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습득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매번 그 모양 그 꼴이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거면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고난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고 쓰라리고 가슴 아픈 일도 깊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보물을 보물 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을 겪어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괴로움을 겪어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요. 집착했던 것들로부터 어그러짐을 겪을 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꾸 낯설어지는 것을 외로움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자꾸 어긋나는 것을 밀려남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도 사랑과 뜻을 바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준비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 승리와 능력과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고 너의 자긍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자기 부정의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장차 받을 영원하고 큰 영광에 비하면 너무도 잠깐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영광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련이나 핍박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며 이기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따르게 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 진정 이 땅에 평화가 넘치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